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익히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이런 익숙한 본문을 대하다 보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묵상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또 익숙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꼼꼼히 보지 못하는 그런 또 맹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3장부터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가는 내용이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장 첫 부분이 사실은 좀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또 그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기자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좀 걸리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바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바로 이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천황 이런 어휘가 가진 뉘앙스 또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던 나라고 바로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왕위가 시작되는 이 대목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대목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2절과 3절에서는 산당에서 백성들도 분향하고 있었고 솔로몬 또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히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열왕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또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왕들은 반드시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실은 이 민감한 두 가지 문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였다는 사실, 특별히 3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지만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뭔가 껄끄러운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에서 3절까지만을 읽는다고 한다면은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독자들은 아마 이러한 추론을 할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 또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아 그렇다면 이 솔로몬도 결국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장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심각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제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들의 마음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도 같이 변하여서 산당에서 그 여인들 위한 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3절까지는 그러한 솔로몬의 심각한 문제를 복선처럼 깔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에서 3절까지만 읽었을 때는 여기서 이 성경 기자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게 사실이고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분명히 아 솔로몬이 그래서 이방 여인 때문에 그리고 산당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 설명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보는 말씀은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이라는 곳 그곳에 있는 산당으로 제사하러 간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를 열왕기상에서는 그곳이 크기 때문이다 크기도 컸고 그 때문에 아마 어떤 명성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가 드린 제사가 일천 번제입니다. 1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천 번제라는 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1천일 동안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또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1천 마리의 번제에 감동하셨다거나 이런 지극정성 때문에 응답하셨다 이런 말이 일절 없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어쨌든 공을 들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5절을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제사가 아마도 마쳐진 다음이었겠지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욕망이 이렇게 표출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서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솔로몬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이거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뭘 들어줄까? 한 가지만 말해봐라. 뭐든 좋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장황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당하여서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신실하게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를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지금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의 자기 인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인식인데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자신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 언약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여기 앉을만 하니까 내가 왕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 자신이 작은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작아서 작은 아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겠죠. 아이라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말합니까? 자신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 자기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위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만하죠. 내가 자격이 될 뿐만 아니라 조건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의 세 번째 자기 인식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인식이죠.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왕이라는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함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세 가지 솔로몬의 자기 인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것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세 번째,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을, 그 직분을 감당해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가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들 가운데서 바로 솔로몬의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자기 인식 가운데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가 무엇을 줄고 나한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의 송사 가운데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무, 왕이라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다른 거 선택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했구나, 그거 참 귀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자기의 처지와 위치를 분명히 인식했을 뿐더러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1에서 3절의 상황과 완전히 지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에서 3절은 어찌 보면 이방의 왕들의 길, 바로의 길들이 지금 솔로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여러 많은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왕들, 보편적인 왕들이 구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고자 그거에 필요한 모든 부와 능력과 여러 가지 세력과 권력들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바르게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9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재판을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담도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잘 다스릴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 곧 꼭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지혜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추구하거나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오직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길을 가지 못했죠. 내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어떤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곧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순간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지혜를 구하자. 그런 다음에 부귀와 영광을 그러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길 가운데서 부산물로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 또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마찬가지로 부귀와 영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했을 때 신약의 본문과 유사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본문도 이 본문과 동일하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고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사가 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왜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영광을 구하였습니까?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왕위를 어쨌든 간에 더 이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여러 가지 권모와 술수를 벌이는 것들이 왕들의 행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은 적어도 이 대목에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무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안위와 나의 평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일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거기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고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만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발견하는 또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언약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실패하고 끝납니다. 11장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지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부귀와 영화가 오히려 솔로몬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서 있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회적인 헌신이 아니고 단회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쯤 하면 많이 얻었다, 내가 이쯤 하면 그래도 헌신하고 이쯤 하면 충성하지 않았는가? 그곳에서 빨리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엎드려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고 다른 이웃들을 위함인데 주님,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특별히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 매일 성경 본문이 대선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열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지도자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이지만은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자신들을 선출한 국민들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선출되게 될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 또 대통령이 그러한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에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